대치동 와서 살면서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입니다. 정말 엄청난 가격에 놀랐습니다. 제게는 그 가격이 현실의 숫자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보통의 젊은이들은 정말 절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라의 주택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히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멋진 집에 살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은 사람은 프랑스의 태양왕으로 불리우는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유사일에 가장 화려하고 큰 규모의 집을 지을 것을 명령했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조경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네 곳의 강줄기를 바꾸어가며 그의 궁전을 지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6만 4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2,300개의 방을 가진 이 궁전은 지금도 그 화려함의 극치를 이곳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 14세는 프랑스 개신교와도 악연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리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개신교를 핍박하면서 귀족들과 야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어진 화려한 궁전에서 매일 귀족들과 잔치를 하고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부패는 루이 15세와 16세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이 낭비와 방탕과 권력 남용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어 루이 16세의 부부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 단도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으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 권력의 몰락과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궁전을 건축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도 돌마바흐체 궁전을 건축하고 그 화려함을 과시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다가 재원이 부족하자 면제부 판매를 시작했고 그것이 중세의 몰락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문화나 종교나 모든 집단들이 그 내면의 가치와 정신, 영혼의 부유함에 몰두하지 못한 채 외형의 화려함에 몰두하면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쉴 곳도 없는 빈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다시 사신 분이 되셨고 그는 무소유의 삶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집이라는 단어가 886회나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도 256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집이 되었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역시 집에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물론 이 집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때로는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대표적으로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주님은 다른 집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집이 아닌 다른 집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역시 세상에서는 왜소한 체구 눕힐 만을 한평 거쳐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화려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압도했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머리 뜰 곳도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늘 집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와 발전과 창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옴을 기억하라 하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인 육신은 언제나 낡아지고 노쇠해 가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거쳐 삼고 내 영혼이 머물러 있는데 그 육체가 언젠가는 장막집이 무너지듯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옛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노예 한 사람이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그대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살라고 하는 사회적 충고였습니다. 누구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나는 예외일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마치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일평생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신중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될 그때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에 대해 둘째 잘못 생각하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세상 삶이 끝나는 것이면 이 세상의 삶이란 대충대충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쾌락주의를 초래합니다. 신조어 가운데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한 번 산다라는 말인데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한 번 사는 것에 불과하니 현세를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까? 어찌 살자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한 가지는 마치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의 결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 삶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자는 것인데 이 두 생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죽음을 온전히 극복한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를 찾아와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미지생 언지사라 했습니다.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대학자다운 겸비함을 느끼는 대답이지만 결론은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도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운 환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현실로 맞이하면서 그는 매일매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 때문에 실망하거나 허탄한 생각에 빠지거나 죽음이 두려워 신앙과 양심을 거역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순교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요 세상에 더 남아 살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이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며 장차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체의 쿠오바디스라는 작품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내용 중에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형량으로 끌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치 이웃에 소풍 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기에 누구도 그가 죽으러 가는 사람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너머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달관과 초연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그리하여 베드로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를 향한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알고 살 것이지만 절망하지 말 것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이 땅에 사는 삶도 무력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생사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장막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집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장막과 집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장막이 임시적인 거처이면 집은 항구적 거처입니다. 야외 행사가에서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하지만 행사를 마치면 다 철거하게 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런 장막 생활이 우리의 세상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은 쉽게 찢기고 훼손되지만 집은 좀처럼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장막은 바람에 찢기기 쉽고 빗물이 새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를 지키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온전한 돌봄과 보호 가운데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도 하고 적절한 소득의 확보로 미래의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의 제도나 시스템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장막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레바논의 영화감독 나딘 라바키가 2018년에 제작한 가버나움이라는 칸 영화제 수상작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자인이라는 주인공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바논에 사는 시리아 난민의 아이로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는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세상은 그리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이러저리 살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선 자인이 판사에게 내 부모를 고소합니다. 그럽니다. 판사가 부모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자 나를 낳은 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울먹입니다. 이 영화는 100% 실화이기도 하고 모든 배우들도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장막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정도 부모도 온 세계도 국가도 자기의 조국도 그리 많은 세상에 많은 구호단체들도 이 아이에게는 장막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천막이었고 찢겨진 우산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완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가라는 제도를 신뢰하고 세상의 상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대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 부르며 그를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성 사무엘도 아내의 미갈도 왕의 사위라는 신분도 백성들의 노래 소리와 칭찬도 그 무엇도 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바람에 흩날리고 구멍나고 무너진 장막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헤맬 때 그를 품고 지켜준 것은 이 세상 장막 같은 인간관계들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국가 제도가 아니라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장막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연약한 존재의 그 존재일 뿐입니다. 춥고 덥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병들고 낡아가는가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착각하고 오만해서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찢어진 장막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안전이 있으며 누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하나님의 품만 우리의 피난처요 영원하고 안전한 거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한음성으로 외치는 말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오직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여기셔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오면 그때는 하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를 기다리니 염려하지 말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서러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품을 우리 피난처 삼아 살아가고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늘 영원한 집의 소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 살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늘 두 가지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 삶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세상에 더 살든지 하나님으로 가든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자기는 소망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왜 그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그는 행한 것을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애 종말에 가서도 이 소망이 견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려고 하는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했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어찌 가능한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게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한 삶의 결과에서 이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 좋은 삶을 좋은 소망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마다 현재 삶에 전력을 다하여 주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좋은 인생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크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의 소망이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의 소망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전도자의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합니다. 길고 험한 인생 여정의 끝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고생 많이 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 처음 소망이라면 주님 다시 오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룩한 부활이 자기의 궁극적 소망인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를 죽음의 공포와 삶의 슬픔과 현실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죽음을 넘어선 초연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삶을 넘어서서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워서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며칠 지나면 다 우리 본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장차 어디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만들어주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경건한 신앙의 경주로 경주하여 이 영광의 소망이 이르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